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과 함께 또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분명히 박해하는 자와 제자들 모두 자기는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시듯 그 둘의 차이를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부모 자식 간 관계 또는 친한 친구들 또는 친한 회사 동료들 이 관계 안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여러 면담 또 나눔을 통해서 느끼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역시 서로 다 좋은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내 딴에는 잘 해주려고 한 건데 왜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나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해줬는데 왜 상처받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도 지금 제 강론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적지 않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좋은 뜻, 좋은 의지 때문이에요. 상대방 뜻이 아니죠. 하느님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인데 좋다는 것입니다. 내 뜻인데 나는 좋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복음이 얼마나 값진 말씀입니까? 바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는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와 박해하는 자의 차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성령 하느님의 도움 없이 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반대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의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 좋은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기도가 우리 삶인 사람들입니다. 혹시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아니 하루 중 기도 안에서 성령의 뜻을 찾으십니까? 나는 분명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주위의 형제 자매, 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들이 상처받는다면, 힘들어한다면 지금 저희 나눔과 함께 꼭 성찰하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뜻인가? 나의 뜻은 하느님께 봉헌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뜻, 그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의탁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봉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분 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인간은 하느님께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흠숭을 드리며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강의나 설교라고 부릅니다. 대화는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말씀은 드리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요구하는 자세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뜻을 최대로 존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서를 읽는 것도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서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바오로 딸에서 펴낸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님의 책 사랑을 담으면 특별해집니다 에서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 오후였습니다. 식당 테이블에 그릇을 놓는 일을 맡은 나는 수백 개의 접시와 컵 등을 긴 식탁 위에 하나씩 배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묻는 소리에 돌아보니 수련장 수녀님이 근엄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예? 그저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답하는 내게 수녀님은 당신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군요 라며 나무랐습니다. 맡겨진 대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순간 너무나 당황하고 말았죠. 수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생명을 사용하는 방식과 같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할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식탁에 접시를 올려놓기만 한다면 로봇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겠죠. 하찮은 일이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하찮은 인생밖에 남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접시를 하나하나 올려놓으며 행복하세요 라고. 처음에는 수도 생활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순 노동도 기꺼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적 자극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찮다고 생각하는 불손한 사람이 돼 있었던 거죠. 내가 행복하세요 라고 기도하며 식탁을 차린다고 해서 저녁 식사에 오는 수녀님들이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는 편이 낫습니다. 그건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자 내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 내게 있어 분명한 변화는 바로 무뚝뚝한 표정이 사라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가신 일, 하기 싫은 일, 갖고 싶지 않은 물건,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 등등 고맙지 않은 것에 마주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찮은 일을 하찮지 않은 일로 바꾸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곡의 레퀴엠에서 준비합니다. 작품은 48번이죠. 자비하신 예수님이여라는 B의 예수를 일본의 소프라노입니다. 키리테 카나와의 목소리입니다. 토항 샤르팡티의 작곡의 떼데움 사은찬미가 암브로시오의 사은찬미가 피앗 미셸 고르디아로 시작하는 라틴어 텍스트이죠. 내용은요. 주님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어 오늘 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 바라는 영생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솔리스트들이 연주하겠습니다. 저희를 어여삐기시어 오늘 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소서 이러한 내용들이었죠. 솔리스트들이 연주하였습니다. 이제는 악기 연주곡인데요. 메리 여왕을 위한 장례식을 위한 음악이라는 제목입니다. 런던 바로크 브라스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1주년을 맞아 전 세계 분쟁과 전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각국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이탈리아 폼페이에서 열린 연설에서 평화의 하느님께서 원한과 동족 간 증오를 멈추게 하고 통치 책임을 가진 이들을 깨우쳐주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일 뉴스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장면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인간의 생명보다 무기 거래와 이익을 우선하는 국제 경제 구조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도 전쟁 중단을 촉구하며 평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교황은 미국의 강경 발언 속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대화와 화해를 강조해 왔습니다. 한편 최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바티칸 방문으로 양측 갈등은 다소 완화됐지만 긴장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하원특별위원회가 압도적인 대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접수된 588건의 대국민 의견서 중 무려 583건이 부처 폐지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수결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1986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환경부를 주택, 도시개발, 교통, 지방행정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거대 부처인 도시환경지역교통부로 통폐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을 주도한 정부와 찬성 측은 새로운 통합부처가 주택난, 인플라 부족, 기후변화 적응 등 뉴질랜드가 직면한 복합적인 경제적 환경적 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법률에 명시된 환경보호 기능과 역할은 새로운 조직 내에서도 결코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야당은 독립적인 환경정책부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부가 인프라 확충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거대 부처에 흡수됨으로써 결국 환경보호보다는 개발 논리가 우선시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기후위기와 생태계 훼손이 날로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 환경을 대변하는 독립적인 목소리와 감시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제 이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뉴질랜드의 자연환경을 큰 위협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것이 반대측의 핵심 주장입니다. 1962년 당시 뉴질랜드 노동자들은 소득의 7.5%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며 이것이 장래 자신의 연금을 위한 저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수전 세인트 존은 당시의 세금이 현재의 연금을 위해 적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뉴질랜드의 연금 제도는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적립 방식이 아니라 현재의 납세자가 현재의 퇴직자를 부양하는 부과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납부된 사회보장제는 당시 노인들의 연금과 의료비 등 사회서비스 비용으로 즉시 지출됐습니다. 즉 1960년대의 청년들은 당시 노인들을 부양했고 이제 현재의 젊은 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현재 노인들의 연금을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노동 인구가 많았으나 현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납세자 대비 수급자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수전 세인트 존은 과거에 세금을 냈으니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사회적 계약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그것이 개인 계좌에 돈이 쌓여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의 기여를 강조하기보다 변화된 인구 구조에 맞춰 부유한 노인들의 수급액을 조정하거나 세제 개편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정부가 대학 등록금 무상 지원 제도를 이번 예산안에서 폐지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제도는 대학 과정의 마지막 학년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앞서 뉴질랜드 퍼스트당 대표인 윈스턴 피터스는 뉴스톡 GB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지난 금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를 공식 확인하며 연립정부 협상 과정에서 뉴질랜드 국민의 단기 및 장기 이익을 증진하는 좋은 예산 정책 결정들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윌리스는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자세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윌리스 장관은 올해 학업을 마치는 학생들은 기존대로 등록금 무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녹색당은 정부가 대학 등록금 무상 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말 제도를 변경해 노동당이 처음 도입했을 당시에 첫 해 등록금 무료 방식 대신 마지막 해 등록금 무료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녹색당 공동대표인 마라마 데이비드스는 정부는 젊은 세대의 미래에 더 많이 투자해야지 오히려 줄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데이비드스는 녹색당은 대학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학생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훌륭하고 현명한 투자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14% 이상의 청년들이 직업이나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대학 진학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빅토리아 대학 학생회 회장 에이든 도뉴후는 제도 폐지에 실망했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 정부가 계속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왔고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제도 폐지가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주거용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매물수와 낙찰률이 모두 상승하며 거래활동이 다소 활기를 보였습니다. 인터레스.co.nz에서는 5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397채의 주택경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는 전주 333채, 그 전주 312채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3월 성수기 동안 주당 500채 이상의 경매에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거래 증가의 대부분은 오클랜드 지역의 경매 물건 수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찰률도 상승했습니다. 최근 경매에 나온 397채 가운데 155채가 현장에서 낙찰되며 전체 낙찰률은 3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30%보다 높아진 수치이며 그 이전 2주간 기록했던 36%보다 상승한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낙찰된 주택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53%는 정부 공시 가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이는 전주의 54%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뉴질랜드 최북단의 작은 마을 위리나키가 반복되는 홍수를 피해 공동체 전체를 고지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뤄질 경우 뉴질랜드 최초의 집단 이주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26일 발생한 홍수로 마을 내 65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9채는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일부 주택은 침수 이후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민은 12분 만에 모든 것이 물에 잠겼다며 가진 것을 모두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위리나키 주민들은 홍수 피해가 반복되어 오자 오래전부터 언덕 지역으로 주택을 옮기는 계획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방과 배수시설 등 여러 홍수 방지 대책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주민들과 지역당국은 고지대 이전 후보지를 검토 중이며 약 80가구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약 6천만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떠날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다른 주민들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오클랜드에서 완공된 신규 주택 수가 증가했지만 지역 주택 건설 활동은 지난 3년간의 수준과 비교해 여전히 다소 부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2월 신규 주택에 대해 총 1,029건의 건축기준 적합증명서 CCC를 발급했습니다. 이는 1월보다 21%,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월간 CCC 발급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CCC는 건축공사가 완료됐을 때 발급되기 때문에 향후 공급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축허가와 달리 실제 신규 주택 공급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축허가가 발급된 뒤 실제 공사가 완료되고 CCC가 발급되기까지는 약 2년 정도가 걸립니다. 다만 2월 신규 주택 완공수가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지난해에는 12개월 평균 기준으로 매달 1,200채 이상의 주택이 완공됐고 2024년에는 월 평균 1,400채를 넘기도 했습니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월 평균 완공 건수를 기록했던 시기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클랜드의 주택 건설 활동은 2023년 중후반에 최고 수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오전부터 소나기가 차차 그치겠지만 저녁에는 다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끼겠고 오후까지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한우성,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한아름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정만좋은창, JMP로우,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덕지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냥 재물의 복, 또 나의 어떤 일이 잘 되는 그런 복뿐만이 아니라 건강의 복 안에서 또 다른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함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런 감수성이 있는 것도 우리들에게 하느님이 주신 또 다른 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혹시 아파하는 이들이 누가 있는지 그들에게 한 번 정도 주님의 은총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말들 안에서 또 한 해 또 정말 기쁘고 또 주님 은총 가득하고 사랑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하느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좀 바라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선택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60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좀 선택했습니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하느님 뜻에 인간은 어떻게 좀 반응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느님의 구원 의지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이 구절을 정했습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날에 또 항상 듣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태오 복음에 대한 동방박사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항상 이 주님 공연 대축일날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연하는 내용 이것이 복음으로 들리게 되는 것, 선포되는 것이죠. 이 복음 말씀은 근데 구약 성경의 말씀과 아주 잘 연결된 이야기면서 하느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나는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복음사가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동방박사 이야기에 대한 의미를 좀 잘 모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 이야기를 너무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떤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면서 단순히 이것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어디일까라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가장 중요할까요?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났겠죠.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다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겠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속죄제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죄제물로서의 십자가는 유다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속죄제물의 메시아보다는 제왕적인 메시아, 그래서 어느 국가를 자신들의 국가를 세워서 자신들의 나라가 건국되는 것을 꿈꿨던 이 제왕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해설해 줄 아론의 메시아도 기다렸습니다. 또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했죠. 유다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들을 보면 제왕적 메시아라든지 아니면 아론의 메시아 또 모세와 같은 메시아 이 등등은 다 속죄제물과 관련된 것들과는 먼 내용의 메시아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속죄제물의 메시아는 사람들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시아 관점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방식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왕적 메시아, 또 모세와 같은 메시아라든지 아론의 메시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 죄를 없애는 속죄 제물로서의 메시아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일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속죄제물로서의 메시아로 온 거야라는 것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줬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제왕적 메시아와 또 율법을 완성해줄 메시아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공간보험의 고스란히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간보험, 마르코, 마테오, 루카에 나타난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분명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찾으려 하였다라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속죄 제물로서의 메시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활을 다시금 재인식하는 가운데 좀 더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로 예수님의 공생활의 이야기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 형성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더 이러한 신학적 메시지를 더욱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와 루카에만 나오는 이야기고 이 두 복음서를 보아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가득 담긴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즉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라의 초대 군주 박혁거세라는 분을 좀 아시나요? 여러분들 박혁거세의 신화를 잘 보시면 이 상봉유사가 전해주는 이 설화인데 촌장들이 임금을 세우는 회의를 하던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백마가 알을 낳았는데 이 알에서 출생됐어요 라고 하는 것이 박혁거세의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의 특별한 출생을 통해서 그가 비범한 인물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이 박혁거세의 신화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 어떤 이야기, 또 어떤 의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신화적인 이야기가 탄생된 겁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절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다라는 사건 보도의 형식보다는 그분이 어떤 분이 되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동방박사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좀 더 신학적 의미를 좀 짚어보죠. 그런데 동방박사 이야기를 얘기하다가 제가 예전에 겪었던 사건이 하나가 좀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서 한국 어떤 개신교 또는 한국 이단 사이비 종교들 안에서 이 동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전에 제가 성서 모자리 있으면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떤 분이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방이 과연 어디냐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동방이 어디냐고요? 뭐 아라비아? 뭐 이런 쪽.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쪽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 혹시 동방이 이 한국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면 동방이 지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잠깐 원문을 좀 찾아볼 텐데 원문을 찾아보면 원문은 그냥 동쪽이라고 나와있지 이 동방이라는 것은 그냥 동쪽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도 동쪽이고 한국도 동쪽이고 다 동쪽이다. 예루살렘은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동방을 단순히 한국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이걸 또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이비 종교에서는 이 이사야서 41장 이전의 말씀 이 말씀이 있는데 발길이 닿는 곳마다 승리를 불러오는 일을 누가 동방에서 일으켰느냐 그분께서 그에게 민족들을 넘겨주시어 그가 임금들을 굴복시킨다. 그는 자기 칼로 그들을 먼지처럼 만들고 자기 활로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날려버린다라는 구절을 가지고서 여기서 승리를 불러오는 일을 누가 동방에서 일으켰느냐 여기 동방을 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이 동방을 한국과 연결시킨 최초의 인물이 바로 박태선이라는 인물입니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촌이라고 하는 지금도 그런 종교가 아직도 있기도 하고요. 이 박태선이라는 인물은 스스로 하늘 아버지로 자신을 높여서 천부로 섬겨온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41장 2절에 나오는 여러 나라를 굴복시키는 동방의 의인이 곧 한국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종말의 하나님 사역이 성취된다라고, 한국에서 성취된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이 또 여호와 세일 교단이기도 합니다. 또 어느 집단은 동방이라는 말을 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겠다고 하면서 이사야가 예언을 기록한 곳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기점을 할 때 동쪽은 아시아고, 아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들 가운데 동방의 땅끝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시면 일본도 동쪽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주장은 일본은 땅끝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기 때문에 동방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동방은 한국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건 다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이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동방은 바로 동쪽을 가리키면서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절대 한국이 아닙니다. 즉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 박사들로서 이들은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난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났지만 동방 박사들이 알 정도로 세상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심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방 박사 이야기는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나는 발람의 네 번째 신탁이라는 배경의 이야기와 아주 잘 결부되어 있는 것, 즉 연결되어 있는 게 이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즉 야곱에게서 별 하나, 유다에서 왕이 나타나서 주변 이방인 국가들을 제압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별을 따라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좀 더 신학적인 메시지,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유다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왕으로 등극하시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에는 또 다른 구약성경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를 듣고 그 다음에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치환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안치환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제가 동방박사 이야기는 구약성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걸 통해서 그분이 유다인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왕으로 등극하시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가 메시아가 어디가 태어날 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헤로데로부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등장됩니다. 이 대목 또한 미카 예언서 5장 1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카 예언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 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리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동방박사가 와서 헤로데를 만나서 그리고 헤로데에게 이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사가들은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 형식으로 보내주기보다는 그 말씀은 곧 미카 예언서 5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왕의 탄생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분의 탄생임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유다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 온 인류의 왕이라는 겁니다. 유다인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고 또 자신들을 핍박하던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자신들을 핍박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과 같아져야 한다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게 이 유다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민의식은 인간의 편협함을 드러내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특정 민족이나 집단이 신이나 또 신적 존재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다른 민족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민족의 어떤 사상이나 신념들이 바로 선민의식인데 이 선민의식은 여러 모습으로 좀 나타나기도 하죠. 예전에 뭐 2차 대전 때 독일의 어떤 나치당들이 했던 이런 것도 선민의식의 또 다른 일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선민의식을 우리가 잘 보면 선민의식은 사실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신의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들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또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다른 이들을 폄하하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게 이 선민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선민의식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 메시지들이 도처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같은 메시지가 있죠. 예수천국 불신지옥의 같은 메시지도 바로 이런 선민의식을 너무나도 잘 드러낸 문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동방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해석하는 것 또한 선민의식의 또 다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동방박사 복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유다인들만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것이고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유대인들에게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사야서 60장 3절부터 4절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가져온 것인데 60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사야서 60장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전해주는데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유다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들이라고 자신들이 자부하는 이들이죠. 그리스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유다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이에게 동등한 또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로가 알려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느님의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것이고 인간의 편협함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구원 의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왜 자꾸 인간은 자꾸 편협함으로 자꾸 흐르려는 경향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과연 이 인간의 편협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간의 이기심에서 올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심이란 어떤 거죠? 내가 사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제가 저번에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만을 붙이는 게 문제죠. 나만 자제하겠다는 마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기심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살기 위해서 엄마가 힘들든지 말든지 아기들은 엄청 울어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싶어서 그렇게 울어대는 거죠. 그때 엄마의 기분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린 아이일수록 또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것을 뺏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수 그런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른 이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또 다른 이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사회화가 되어서 다른 이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협력 안에서 평화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이죠. 결국 어찌 보면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 안에서 편협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다른 이들과 사회화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평화의 길로 갈 것이냐라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즉 편협함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다른 이들에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으로 양육이 되어져야지만 바로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다. 또 성숙함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편협함은 사랑을 지울 때 결국 인간의 편협함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부족할 때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편협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편협하고 다른 이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이들을 보면 좀 자기 안에 외로움 안에서 좀 갈망하는 것들이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간의 편협함은 두 번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인정받고 싶어하죠. 그런데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로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인정 욕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삶의 방향점을 잡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긍정적인 인정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로 부정적인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아놓고는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것이 부정적인 인종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인종 욕구는 다른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이 인정을 받으려는 모습들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기도 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인정 욕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좀 더 남으로 흘러야 될 이 사회적인 부분들을 나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인간의 편협함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인정 욕구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아까 제가 이기심 또한 우리가 편협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협력으로 갈 것이냐는 이 사랑의 양육 안에서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인정 욕구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어렸을 때 인정을 많이 못 받고 또 질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어렸을 때 그런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는 좀 더 우리 삶을 단순히 어린 시절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죠. 또한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즉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렸을 때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다라고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모습 안에서 나를 긍정적인 인정 욕구로 바꿔낼 수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좀 더 극대화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로도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신은 전지전능하다라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언가 또 된 것처럼 법을 또 지키지 않는 모습들도 보여주는 게 인정 욕구의 극대화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인정 욕구를 받지 못했던, 부정적인 인정 욕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법을 자기 위로 놓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깔아놓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 교통법규를 어떻게 지는가를 따져보면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꽤 그런 부정적인 인정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많이 심리학적으로도 조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법을 우리보다 위에 놓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겐 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분이 누구 계십니까? 바로 하느님이신 거죠. 하느님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하느님으로 하느님의 가르침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또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로 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 말씀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삶을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오도록 하죠. 휴 그랜트, 헨리 베넷이 부른 Way Back Into Love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 I've been sleeping with a cloud above my bed. I've been lonely for so long. Trapped in the past, I just can't seem to move on. I'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 just in case I ever need them again someday. I've been setting aside time to clear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mind. But the stars refuse to shine. I've been searching.
gestures.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And if I open my heart again, I guess I'm hoping you'll be there for me.
Everybody feels the way I feel. I need inspiration, not just another negotiation.
휴 그랜트, 헤일리 베넷의 Way Back into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편협함은 어디서 오는가? 라고 제가 아까 뭐 이기심과 뭐 인정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편협함을 깨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카톨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마찬가지로 내 중심이 아니라 보편력이 누구나 도 다 수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이기보다는 보편성, 그래서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방성과 포용성이 분열보다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희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앞에 성경 구절을 다시금 생각하면 우리는 온 인류에게 죄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하고 또 그들이 단죄하는 심판으로부터 평화를 위한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향점은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오복음 5장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은 바로 개방성, 좀 더 포용하는 삶 안에서 다른 이들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는 인간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오 강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려움에서부터 구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죄의 관점에서 달리 보면,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가 뭐 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너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이 구원의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죠. 죄를 지은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는 바로 그들을 뭐해 주리라고 하는, 용서해 주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속죄 제물의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또 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신의 속죄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용서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메시지이고 이것을 믿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것을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용서 또한 말씀드렸던 건 약간 개방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 안에서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개방성을 갖고 있는 것, 그러한 것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작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총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편적인 구원, 개방성, 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른 이들을 단죄하기보다는 좀 더 포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가운데 한 주간 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75편 지휘자에게 알타스헷 시편 아삽 노래. 저희가 당신을 찬송합니다. 하느님 찬송합니다. 당신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당신의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한 때가 오면 나는 올바르게 심판하리라. 땅이며 그 모든 주민이 뒤흔들려도 내가 세운 그 기둥들은 굳건히 서 있다. 셀라. 거만한 자들에게 내가 말하였다. 거만하게 굴지 마라. 악인들에게 내가 말하였다. 뿔을 쳐들지 마라. 너희 뿔을 높이 쳐들지 마라. 고개를 치켜들고 무리하게 말하지 마라. 해 뜨는 데서도 해 지는 데서도 아니오. 산속 광야에서도 우는 게 아니니. 오직 하느님만이 심판자. 어떤 이는 낮추시고 어떤 이는 높이신다. 실상 주님의 손에 잔이 들려 있으니 향료 가득한 거품이는 술이라네. 그 잔에서 따르시니 그들은 찌꺼기까지 핥아 마시리라.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마셔야 하리라. 그러나 나는 끝없이 기뻐 춤추며 야곱의 하느님께 노래하리라. 내가 악인들의 뿔을 모두 꺾으리니 의인의 뿔은 드높여지리라. 76편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시편 아삽 노래. 하느님께서 유다에 널리 알려지셨네. 이스라엘에 그 이름 위대하시네. 살렘에 그분의 초막이, 시온에 그분의 거처가 마련되었네. 거기에서 불화살들을,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그분께서 들부수셨네. 셀라. 당신은 영광스러우신 분, 전리품의 산들보다도 뛰어나신 분, 심장이 강한 자들도 가진 것 빼앗긴 채 잠에 떨어졌습니다. 역전의 용사들도 모두 손을 놀릴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하느님, 당신의 호령에 술에도 말도 까무러쳤습니다. 당신은 경이로우신 분, 당신께서 진노하실 때 누가 당신 앞에 서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을 선포하시니 땅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이들을 모두 구하시려 하느님께서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 셀라. 사람의 분노마저 당신을 찬송하고 그 분노의 나머지로 당신께서는 띠두르십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 서원하고 채워드려라.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아, 두려움이신 그분께 예물을 바쳐라. 그분은 제후들의 얼을 꺾으시는 분, 세상 임금들에게 경외로우신 분이시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F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우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대형 모기지 중개업체 대표가 주택가격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군이 맹방 이스라엘에 병력을 장기적으로 주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간 이스라엘 하요미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HMM 소속 벌크선 남우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이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1주년을 맞아 전세계 분쟁과 전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각국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이탈리아 폼페이에서 열린 연설에서 평화의 하느님께서 원한과 동족 간 증오를 멈추게 하고 통치 책임을 가진 이들을 깨우쳐 주시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일 뉴스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장면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인간의 생명보다 무기 거래와 이익을 우선하는 국제 경제 구조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도 전쟁 중단을 촉구하며 평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교황은 미국의 강경 발언 속에서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대화와 화해를 강조해 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대형 모기지 중개업체 대표가 주택가격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제학자 토니 알렉산더의 최신 부동산 중개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현재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중개인들은 구매자들의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금리 상승, 고용 상황, 주택가격 하락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순 응답 기준 51%의 중개인들이 오픈홈 방문객 수가 감소했다고 답했는데 이 역시 2022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중개인들은 또한 집을 매물로 내놓기 전에 가격 평가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기지 중개업체 스쿼럴의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커닝엄은 소비자 신뢰 약화, 충분한 신규 주택 공급, 낮은 이민 증가율 때문에 향후 몇 달 동안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념 매물이 시장에 많이 쌓여 있고 판매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으며 임대료도 하락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특히 오클랜드와 웰링턴에서 두드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기존 주택이든 신규 주택이든 품질 좋은 집들은 여전히 팔리고 있다며 시장 분위기가 침체됐을 때가 오히려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매수 시기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지난 3년간 집값은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해왔으며 시장에 나온 매물 증가가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집값은 우리가 추정하는 지속가능한 가격 범위의 상단 부근에 머물러 있다며 따라서 급격한 가격 조정 위험이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모기지 금리 상승은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역시 둔화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ANZ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서 이번 연료 가격 충격 이전까지 집값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3월까지 3개월 동안 집값은 0.8% 상승했고 주택 판매 속도도 다소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ANZ는 연료 가격 상승이 경제 성장 전망을 약화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으며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확산을 우려해 올해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OCR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총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과 자본 이득세 도입 가능성도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NZ는 이러한 악재들을 고려할 때 2026년 동안 집값이 약 2%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진행된 주거용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매물수와 낙찰률이 모두 상승하며 거래 활동이 다소 활기를 보였습니다. interest.co.nz에서는 5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397채의 주택 경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는 전주 333채, 그 전주 312채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3월 성수기 동안 주당 500채 이상이 경매에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거래 증가의 대부분은 오클랜드 지역의 경매 물건 수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찰률도 상승했습니다. 최근 경매에 나온 397채 가운데 155채가 현장에서 낙찰됐으며 전체 낙찰률은 3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30%보다 높아진 수치이며 그 이전 2주간 기록했던 36%보다도 상승한 것입니다. 또한 현장 낙찰된 주택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53%는 정부 공시가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이는 전주의 54%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 2월 오클랜드에서 완공된 신규 주택 수가 증가했지만 지역주택 건설 활동은 지난 3년간의 수준과 비교해 여전히 다소 부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2월 신규 주택에 대해 총 1,029건의 건축기준 적합증명서 CCC를 발급했습니다. 이는 1월보다 21%,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월간 CCC 발급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CCC는 건축공사가 완료됐을 때 발급되기 때문에 향후 공급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축허가와는 달리 실제 신규 주택 공급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축허가가 발급된 뒤 실제 공사가 완료되고 CCC가 발급되기까지는 약 2년 정도가 걸립니다. 다만 2월 신규주택 완공수가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지난해에는 12개월 평균 기준으로 매달 1200채 이상의 주택이 완공됐고 2024년에는 월 평균 1400채를 넘기도 했습니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월 평균 완공 건수를 기록했던 시기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클랜드의 주택 건설 활동은 2023년 중후반에 최고 수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정부가 대학 등록금 무상 지원 제도를 이번 예산안에서 폐지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제도는 대학 과정의 마지막 학년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앞선 뉴질랜드 퍼스트당 윈스턴 피터스는 뉴스톡 GB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지난 금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를 공식 확인하며 연립정부 협상 과정에서 뉴질랜드 국민의 단기 및 장기 이익을 증진하는 좋은 예산 정책 결정들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윌리스는 이에 대해서 추후 더 자세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윌리스 장관은 올해 학업을 마치는 학생들은 기존대로 등록금 무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녹색당은 정부가 대학 등록금 무상 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말 제도를 변경해 노동당이 처음 도입했을 당시의 첫해 등록금 무료 방식 대신 마지막해 등록금 무료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녹색당 공동대표인 마라마 데이비드스는 정부는 젊은 세대의 미래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지 오히려 줄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데이비드슨 공동대표는 녹색당은 대학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학생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훌륭하고 현명한 투자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14% 이상의 청년들이 직업이나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대학 진학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빅토리아 대학 학생회장 에이든 도노휴는 제도 폐지에 실망했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 정부가 계속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왔고 이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제도 폐지가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뉴질랜드 하원특별위원회가 압도적인 대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접수된 588건의 대국민 의견서 중 무려 583건이 부처 폐지 반대에 반대했음을 불구하고 부처 폐지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수결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1986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환경부를 주택, 도시개발, 교통, 지방행정 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거대 부처인 도시환경, 지역교통부로 통폐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정부와 찬성 측은 새로운 통합부처가 주택난, 인프라 부족, 기후변화 적응 등 뉴질랜드가 직면한 복합적인 경제적 환경적 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법률에 명시된 환경보호 기능과 역할은 새로운 조직 내에서도 결코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야당은 독립적인 환경정책 부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부가 인프라 확충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거대 부처에 흡수됨으로써 결국 환경보호보다는 개발 논리가 우선시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기후위기와 생태계 훼손이 날로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 환경을 대변하는 독립적인 목소리와 감시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제 이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뉴질랜드의 자연 환경을 큰 위협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것이 반대 측의 핵심 주장입니다. 1962년 당시 뉴질랜드 노동자들은 소득의 7.5%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며 이것이 장래 자신의 연금을 위한 저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수전 세인트 존은 당시의 세금이 현재의 연금을 위해 적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뉴질랜드의 연금 제도는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적립 방식이 아니라 현재의 납세자가 현재의 퇴직자를 부양하는 부가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납부된 사회보장세는 당시 노인들의 연금과 의료비 등 사회서비스 비용으로 즉시 지출됐습니다. 즉 1960년대의 청년들은 당시 노인들을 부양했고 이제는 현재의 젊은 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현재 노인들의 연금을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노동 인구가 많았으나 현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납세자 대비 수급자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수전 세인트 존은 과거에 세금을 냈으니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사회적 계약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그것이 개인 계좌에 돈이 쌓여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의 기여를 강조하기보다 변화된 인구 구조에 맞춰 부유한 노인들의 수급액을 조정하거나 세제 개편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내 로트만 공동체 지도자들이 로트만어 사용 확대를 촉구하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언어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로트만어 주간 행사는 오늘 11일 오클랜드에서 개막했으며 올해 주제는 로트만 언어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에 전하자입니다. 로트만은 피지 북쪽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고유의 폴리네시아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는 현재 로트만어를 확실한 소멸위기 언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로트만 커뮤니티 센터 의장 레이첼 마리오는 RNZ 인터뷰에서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지 않고 집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언어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어는 정체성과 문화이며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게 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지 현지 학교에서 로트만어 교육이 줄어들면서 뉴질랜드 내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언어 보존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올해 로트만어 주간에는 언어 수업과 문화 워크숍, 교회 행사, 전통춤과 음식 행사 등이 뉴질랜드 전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군이 맹방 이스라엘의 병력을 장기적으로 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간 이슬람 엠마 홍미 10일 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안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군이 중동에 대한 새로운 정책 문건을 작성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군의 이스라엘 상시 주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주둔할 병력 전력이 방공포대일지 전투기 편대 등이 될지는 아직 불문명하다면서도 이스라엘이 미군의 영내 차기 주둔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고위 관리도 미군은 이스라엘이 작전 수행에 편리한 요새이며 주요 위협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고 방공망으로 잘 보호받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된다며 이스라엘의 미군이 주둔하게 될 경우 근미래에 철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작전을 위한 이륙을 제한하거나 여러 조건을 부과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스라엘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이고 있는 전쟁을 계기로 미군이 작전 수행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조 기지를 검토하게 됐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둔 미군 감축을 예고한 가운데 철수 병력을 옆 나라인 폴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9일 현지 시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을 폴란드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해 폴란드는 그것을 원할 것이라며 우리는 폴란드와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을 자국으로 보내달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을 폴란드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X, 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의 안보 기반이라며 폴란드는 나토 동부 전선을 강화하고 유럽을 더욱 잘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미군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배했습니다. 앞서 미 전쟁부는 이달 초 향후 6개월에서 12월 내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문제 등을 둘러싸고 독일과 갈등을 빚은 이후 제기했던 감축 방침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전쟁부가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달 말까지 직원들을 러시아로 보내 러시아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보호 문제 등에 대한 대협의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전날 X, 예트위트에 올린 글을 통해 이르면 이달 말 출장을 가서 러시아 측과 의사소통을 도모하려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일본의 관계기업이 동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HMM 소속 벌크선 남우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이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합동조사 결과 지난 4일 정박 중이던 남우호는 미상의 비행체 두 대로부터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공격으로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됐고 두 번째 공격으로 화재가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당시 선원들은 큰 폭발음과 함께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선체 외판은 폭 5m, 내부는 최대 7m까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선박에는 한국인 6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이 타고 있었으며 추가 공격이 이어졌다면 침몰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CCTV 영상과 현장 조사에서 비행체 접근 장면을 확인했지만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를 분석하며 정확한 배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71원 7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80원 4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3원 0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오전부터는 소나기가 차차 그치겠지만 저녁에는 다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끼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한우성,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컬리지 타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알 게시판입니다. 뉴질랜드 음악의 달 퀸즈 워프 안내입니다. 퀸즈 워프에서 뉴질랜드 음악의 달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엄선된 뉴질랜드 아티스트들의 믹스 테이프와 100% 뉴질랜드 DJ 라인업 그리고 특별한 라이브 공연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점심시간을 위한 멋진 음악을 선사합니다. 해가 지면 퀸즈 워프 컨테이너 빌리지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DJ 그란티스와 TDK의 음악에 맞춰 목요일 저녁을 신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랩 FM의 금요일 라이브 공연에서 힙합부터 레게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함께 노래방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가족 모두를 환영합니다. 5월 15일, 22일, 29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퀸즈 워프 84 퀴 스트리트 오클랜드 시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더 빌리지 마켓 헬렌스빌 쇼 그라운즈 안내입니다. 매달 셋째 주 일요일 헬렌스빌 AMP 쇼 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원래 행사입니다. 다양한 노점과 라이브 음악, 맛있는 음식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활기 넘치고 가족 친화적인 마켓입니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 꽃과 화초, 수제식품 및 가공식품, 수공예품, 선물, 수제품, 중고품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헬렌스빌 쇼그라운드 63 레일웨이 스트리트 헬렌스빌에서 있습니다. 커피 케이크 앤드 컨버세이션 안내입니다. 도서관에서 커피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모임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이스트 코스트 베이 라이브러리 8 뷰트 로드 브라운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라임 타임 그레니든 도서관 안내입니다. 라임타임은 음악, 노래, 율동, 이야기, 게임, 손가락 동요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재미있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서들이 진행하며 때때로 초청 작가도 참여합니다. 3세에서 5세 어린이에게 적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기 중 격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됩니다.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그랜 이든 라이브러리 12-32 그랜데일 로드 그랜 이든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프레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